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안다고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알 수가 또 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알고요. 또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오늘부터 기도 1일차 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를 시작을 해도요, 막상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10분만 지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다는 것이죠. 나도 장로님들과 같이,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해보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옳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이 있죠.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할 기도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이 주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의 모범인 이 주기도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외우고 있고 또 말하고 있음에도 우리 기도가 좀처럼 또 풍성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주기도에 담긴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읽고 외우기 때문입니다. 한 절, 한 절, 이 주기도에 담긴 기도의 원리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에 담긴 이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이것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시죠.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을, 이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작과 또 모든 삶과 사역과 마침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하였고 기도로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날에는요, 우리가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일이 많아서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1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더 오래 자리에 누워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새벽 이른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그날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또 밤이 되면 또다시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난받을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에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어, 기도로 마치시는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늘 곁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날도 기도를 마치시고 온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기도를 하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요? 하늘에 살아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받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 그분은요 영으로 되셔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만지고 볼 수 있었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실제로 2000년 전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금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많은 이들이 보고 경험하였어요. 아브라함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요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저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신 제한적인 분이 아니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온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주셨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크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아버지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우리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잘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 보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실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이 모든 이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이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정말 거인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크게 분노하며 백성들과 왕이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는 가만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자였죠. 그러므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높이기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영어에서 욕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만약 나의 남편이 무시를 당하고, 나의 아내가 무시를 당하고, 나의 자녀가 무시를 당하고, 나의 부모님이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데도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 가는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순결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착한 삶, 순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의 착한 행실,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소리가 안 나시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2절을 보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심으로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나라는요,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입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죄를 지으며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마귀의 종들,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임하도록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 곧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 받는 자들이 이 땅 위에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임했지만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행복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가 다스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했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구원과 행복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그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습관적으로 주기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 속에 담겨진 그 놀라운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